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익히 알고 때로는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찾으실 분은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이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성령의 축사로 함께 하시어 무백성이 먹고 남을 만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문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굉장히 믿음이 메말라지는 것 같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반복되는 실패감과 영적 무기력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짜증에 시달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도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때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래서 그에게 큰 영적 쇄신을 가져왔던 이야기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책 그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며칠 동안 허드슨 테일러는 계속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통찰을 주셨고 그의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셨다. 이런 이제 전기의 기록이 있고 다음에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엄청난 빛을 쏟아부어 주셨다. 나는 그간 주님으로부터 수액과 충만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를 깨달았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제 내게 포도나무는 단지 뿌리만이 아니라 뿌리, 줄기, 가지, 잔가지, 잎사귀, 곧 열매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양분이시고 햇빛이시며 공기이시고 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고 바래왔고 필요로 해왔던 것들보다 수천 수만 배도 더 되시는 분이시다. 아, 진리를 깨달은 이 기쁨, 부활하사 높은 곳에 오르신 구주와 더불어 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런 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이 허슨 테일러는 영적인 완전한 쇄신을 가져왔고 큰 능력과 기쁨 가운데서 자기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의 이 챕터가 제목이 참 기쁨과 능력의 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는 위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여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하는 위대한 진술 중에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오랫동안 도를 터득하고 영적으로 깊은 곳에 다다르면 비로소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주시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조금의 시간의 틈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함으로, 또 다른 예수님의 다른 또 다른 인격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과는 무관한 영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의 인식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되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나의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면, 예수 그리스도 연합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내가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을 feel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식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존재론적인 역사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희들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계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믿는 순간부터 때로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섭섭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조차도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 상호 내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상호 내주의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이러한 설명을 우리가 좀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적인 그림 언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은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종종 그릇이라는 비유를 씁니다. 그림을 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막 한 부활하셔서 높임 받으신 예수를 만나 뵌 사울에게 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라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면 인간은 애초부터 창조될 때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담지자로, 컨테이너로 지음받았다라고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여러 가지 뜻이 물론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피조물들이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그분의 그릇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프루프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고 살도록 지어진 그릇으로 지어진 우리 존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어 쫓아버렸을 때 그것을 죄라 그러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그냥 텅 빈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 존재 속에 악한 영을 담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직도 그 속에 악한 영을 담고 있다. 이 말을 아무도 수긍하려고 그러지 않겠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속에 악한 영을 담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한 영은 너무나 교묘해서 우리가 누구도 자신 안에 악한 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 자신이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사주하고 죽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같이 계시도록 그렇게 인격적인 회복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사시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요체는 그것입니다. 복음은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인식해서가 아니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고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디까지가 포도나무고 어디부터가 가지인지 구별이 되지 않게 완전한 일체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자의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남은 신자의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신비로운 선물, 이 놀라운 은혜, 어쩌면 이 기적으로부터 창출되어지는 많은 이 2차적이고 지엽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우리 인생은 이제 남은 생애는 예수님과 연합이 인생 속에 실체화돼서 나타나는 그 신비롭게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우리의 육체적인 이 실제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어서 나타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시기 시작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나 자신의 인격을 설득하고 인도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악을 이길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후반부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연결돼요. 아까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했는데 후반부에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좀 모순돼 보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런 신자의 신비로운 영적 실존에 관한 이야기는 신적 사건을, 신적인 신비로운 사건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옳은, 다 진리인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잘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릇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이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는 이 육체, 육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진 나의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의 기능들, 습관들,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들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대목에서 중요한 뜻은 그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실존적인 자아가 있어요. 나라는 자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나의 새로운 영적 자아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은 부활하지 아니한 나의 몸과 정신세계 속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어드리지 않을 때는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실제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강압적으로 다루시거나 강하게 억제하지 않으시고 물론 때로는 제어하시고 제한하실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해 가시면서 서서히 우리를 감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알게 하세요.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나니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은 계속 품게 하세요. 실제로 우리의 사고 언행 심사는 자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현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끊임없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길고 긴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사시려고 소원하시고 그러나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 때문에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그런 습관을 자꾸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더 세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길고 긴 과정을 밟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비시켜 드리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나의 정체성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옛사람의 습관이 드러날 때, 죄를 지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착해지거나 선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비난해요. 다른 사람도 비난하고 우리도 비난합니다. 아니 도무지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내가 신자가 되기는 된 거야? 이렇게 본질적인 의문이 생기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나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사라지고 나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상태로 인해서 낙심하고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나의 모습과 나 자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뿐입니다. 내가 악한 영을 담고 살다가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담고 살게 되었다는 그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이 본질적인 변화이고,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이 몸을 부활하지 않은 이 육체를 벗어버릴 때까지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크게 유의하십시오. 우리 인격 자체가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과 사랑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나와 연합해 계시는 그분이 바로 의와 거룩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의와 거룩과 사랑이신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왕성한 자, 자기중심적인 나의 성향이 남아있을 때는 자꾸만 내 자신이 착하고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우 열정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정죄감과 죄책감과 그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런 회개와 결단과 윤리도덕적인 결심,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지는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하는 열심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모습은 탁월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삶의 외형은 비록 번듯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메마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소진되어 가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메마르고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일조차도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므로서 가능한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자께서 성부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그것을 가로막고서 나 자신의 선함을 추구할 때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서 영적으로 지치기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전부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진정한 효력은 우리가 지치기 시작할 때 자아의 힘이 빠져서 탈진하고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이런 일이 가장 흔하게 다가오는 것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모두 힘이 빠집니다. 내 자신의 왕성한 종교적인 자아가 힘을 발휘할 그런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도 나이가 40이 될 때쯤 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실패나 좌절 때문에 좀 더 일찍 다가오기도 해요. 나이가 들고 체력이 줄어들고 인생의 가능성이 점점 작아질 때, 그리고 무엇인가 나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아의 힘이 빠져나갈 때 이런 은혜가 찾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별한 사건이 없이도 그러한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은혜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빠지거나 연약함을 계속 드러낼 때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너무나 퇴보했다든지 내가 껍데기뿐인 신앙인이라고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내 안에 있던 거짓 영을 몰아내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게 되었다는 사실의 묘사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의 사고와 언행 심사가 변화되었다는 것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자아, 즉 나의 혼과 몸은 아직도 부활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또 원래 선이나 악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달라진 것은 이전에 내가 악한 자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선이신 분의 종이 되었다는 차이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그분 자체로서 사랑이시고 선이시며 진리이시며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사랑이며 진리이며 거룩이며 의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고 담대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확신함으로써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이 모든 긍정적인 은사가 영적인 은사가 내 것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긴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그분에게 순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신비롭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계시는데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꾸만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거나 뭐 혹은 자만하지 말고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새로운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이것이 완전히 각인이 돼서 밤에 자다가 깨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저는 길을 가거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거나 밤에 자다가 깰 때라도 저는 그렇게 늘 되네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 자신의 은행 심사를 바라보면 때로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제 우리 속에 그분을 나타내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참 싫어하고 즐겨하지 않는 때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들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작은 죽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죽음들 실제로 생물학적인 이렇게 숨이 넘어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험하는 그 죽음을 연상케 하는 많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나의 의지적인 자기 부정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자꾸만 깎여나가고 그 깎여나가는 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들은 우리가 아무리 싫고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만 그것 자체가 작은 죽음들이고 그 죽음들을 거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대요. 예.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는 것보다 이 악한 피조세계 속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작은 죽음을 주시고 그 이 자기중심적인 왕성한 자아를 자꾸만 깎아내시고 그만큼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인생에 많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경험들,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감과 좌절감들이 소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에 나타날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메마르게 느껴지고 과거와는 달리 영적인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찬양과 기도도 과거처럼 뜨거움을 상실한 지가 오래요.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도무지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인가?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가? 내 신앙생활은 헛것이었던가? 이런 극단적인 결론을 이르기도 해요. 이것은 상당히 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경험들을 잘 나누지 않는 이유는 쪽팔리기 때문이에요. 네. 남들에게 구박을 받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가급적이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자꾸 모임 속에서도 세상적인 대화를 자꾸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영적인 대화를 회피하고 세상적인 대화를 자꾸 꺼내면은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메말라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메말라 보이고 내 찬양과 기도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과거처럼 뜨거운 느낌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분명하면 돼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어떤 면에서 초월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과 같은 신앙의 실패감과 무기력감 속에서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 느낌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이 객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계시,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담담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삶의 연속이지만 열매 맺는 것처럼 만족할 수 있고요. 차든 메마르든 풍요롭든 희미하든 분명하든 내가 느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 변함없는 진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이 꼭 붙드시면 됩니다. 종종 우리들은 신앙적인 감흥,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부흥 집회를 가기도 하고 그런 뭐 은사 집회 막 이런 은혜가 많이 쏟아진다는 집회에 가서 머리를 많이 디밀기도 하고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금식을 해보세요. 더 밀어붙여보세요. 이런 충고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은 나쁜 충고는 아니지만은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인 확신과 평안함과 안정감과 기쁨과 이런 것들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그 주관적인 기쁨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신앙생활에 어떤 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충만한 느낌과 평안과 기쁨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느낌을 구하기보다는 그 분을 구하셔야 돼요. 그 분. 영원히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존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교회 한 나이 드신 누님 집사님으로부터 그런 느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큰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와닿는 것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옛날처럼 그런 기쁨이 없어요. 나는 큰일 났어요. 죽을 날도 얼마 남았는데 이제 나는 믿음을 다 잃었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느낌이 크든 작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느낌,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 집사님 속에, 누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건 그렇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내가 굉장히 깔아져 있고 종교적인 감흥이 없는 순간에 자문해야 될 유일한 질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해도 그분 자신이 기쁨이요 능력이요 평화요 거룩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되면 그분의 기쁨과 능력과 평화가 내 존재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 자신을 확인하는 일에 몰두하셔야 됩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한없이 나약해지면서 혼란과 불확실성에 닥쳐올지라도 인생의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낀다 해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그런 증거, 뭐 기쁨, 확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분을 이 계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실제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주해지고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종교적인 냉소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 확신, 뜨거움, 능력, 내 안에 능력이 느껴지고 이런 것은 참 feeling good한 것이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이 믿음의 증거를 자꾸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열정과 활동이 많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교회가 크고 찬양을 불러도 수천 명이 함께 불러서 찬양 소리가 장엄하게 들리고 그리고 아주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목회자가 인정을 받고 교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나 외적인 팽창과 그런 뜨거운 열기 같은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을 흔히 부흥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그렇게 칭찬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현상일 뿐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시스템을 좀 바꾸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혹은 뭐 프로그램을 더 도입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왕성한 종교적 자아가 신앙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릇되게 미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현상을 통해서 종교적인 혹은 믿음의 증거를 구하려는 그런 노력은 마치 포르노그라피를 보려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계시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믿는 삶은 조용하지만 내적인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느긋하게 때로는 다소간 게을러 보일 수도 있어요. 나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더디고 믿는 둥 마는 둥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비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가 드러내실 부인할 수 없는 진정하고 참된 생명의 힘과 열매를 꼭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안에 계시는 또 한 분의 인격을 내가 자꾸만 계시를 통해서 인식하고 믿고 되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이상한 끌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 안에 또 한 분이 인격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자주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의도와 노력이 선해 보일지라도 나 자신의 자기중심적인 자신의 자아의 힘과 소원만으로 거룩과 선에 이르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늘 확인하고 조용히 믿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십시오. 느리고 패배감과 무기력감이 느껴지더라도 마침내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침착하고 느긋하게 사십시오. 그러면서 삶을 즐기시고 아름다움과 선함과 참됨을 늘 사모하십시오.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일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일상의 모든 일을 그분과 더불어 경험하고 행하고 누린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기도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확신하는 일로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것이 나에게 일어난 것으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저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지혜와 의와 거룩과 사랑의 능력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듯 저도 그렇게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감을 깨달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